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흔히 저 사람 참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 그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좀 나쁜 의미를 먼저 떠올립니다. 겸손하지 않고 고집이 강하고 아직 불손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 자존심이라는 말을 한국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 자신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가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외적으로 어떤 대항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이고 좋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이 자존심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연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자존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비력했습니다. 자존심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또한 교만도 아니다. 다만 자기 확립이다. 자존심이 없는 곳에 비로소 얄미운 아첨이 있다. 더러운 굴복이 있다. 늑빠진 우상숭배가 있다. 위대한 개인, 위대한 민족은 오직 이 자존심 하나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양면이 있어요. 한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주 고집부리고 뭐 아주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는 시인 이연상 선생의 표현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꼭 있어야 할 이 참된 신앙의 자존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굴해지거나 아첨하지 않고 부정부패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새 생명이라는 특별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품격을 지키는 신앙의 자존심, 이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에스더서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아주 반전이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기한이 차면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그냥 집어삼켰습니다. 바벨론이 그냥 한순간 무너져버렸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요한계시록까지 들리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 돌아가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곳곳에 흩어져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그 당시 페르시아 그 왕국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인데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처녀가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그렇게 그 처녀를 왕비로 이제 세우게 된 그 배경에 누가 있냐면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에스드라고 하는 이 왕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스에 나오는데요.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모르드개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개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그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궁궐이라고 하는 왕궁 그 말하자면은 그 왕궁을 드나드는 그 문에 모든 신하들이 총리가 지나갈 때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개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고개를 바짝 세워서 쳐다보기만 하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동료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무릎 꿇고 지금 절하라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권했지만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르드개가 난 유대인이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혔어요. 유대인은 세상의 권위자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안 한 거예요. 그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하고 나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아,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참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 하만에게 알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유대인이라고. 아, 그 이야기를 듣던 총리 하만이 왕에게 가서 아주 왕을 구슬려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유대인들 다 죽이도록.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누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만은 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명을 받들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거기서 모든 걸 다 죽이라 했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 왕을 살려둬요. 다른 거 다 좋은 건 감춰놓고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말렉 사람의 그 후손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뭐냐면은 모르드개는 그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 두 완전히 원수 쉽게 말하자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절을 안 한 거예요. 하만에게 절을 안 하자 모르드개를 하나만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떤 방해와 저항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예요. 마귀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존심이 비굴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더니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꾸미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짱대를 높이 씌워놓고 나중에 이 유대인 모르드개 저기 달아서 죽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지만은 나중에는 반전이 일어나서 역전이 일어나서 자기가 달려서 거기 죽어요. 여러분, 야, 이런 성경 읽을 때 고소하다는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존심 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고 저항이 생깁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자존심이 또 세워지는 때예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변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혹은 배척을 당할 때, 혹은 무시를 당할 때, 심지어 상처를 입을 때, 그럴 때, 또 생명을 잃을 때, 이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한 가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개의 이 자존심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어떤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심어 놓아야 합니다.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심어 놓아야 한다. 모르드개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결혼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삼촌의 딸, 고아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했죠.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잘 키워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건기와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냥 한 줄로 표현해서 뭐 그냥 자기 삼촌의 딸 버린 거, 아버지 없는 딸을 키웠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키우려면요 오만 간장 애간장이 다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12살짜리 중학교 2학년 제 처족과를 우리 집에 키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나왔다가 지금은 결혼도 하고 프랑스에 가서 직장생활도 잘하는데 아, 참 정말 힘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 왔어요. 반찬이 왜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는 왜 저래요? 뭐 그냥 뭐 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야, 제가 우리 제 아내한테 몇 번 그랬을 것입니다. 둘이 조용히 있을 때, 여보, 우리 나훈이 켜는 것보다 내가 수십 배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냥 자동차 타고 학교 라이더로 가면은요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요 왜 이런 걸 꼭 들어야 돼요? 끄세요. 이렇게 하고 막 정말 그랬어요. 막 그냥요. 아,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무슨 큰 덕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키웠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요, 그 아이에게 유익된 것보다 저에게 유익이 됐어요. 참지 못하는 성품, 기다려주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하나 저를 다듬더라고요. 사실은 뭐 집에 가도 피곤해도요 옷을 함부로도 못 입어요. 그리고 한번 정해놓은 일은요 끝까지 해야지. 그때 정했는데 오늘 왜 안 하죠? 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할 수 없어도 해야 돼요. 또 아 그러니까 막 진짜 참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다 크고 보내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참 훈련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개는 부모 없는 딸을 갖다 키운 거예요. 그리고 왕후까지 만들었잖아요. 모르드개가 또 잘한 일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왕궁 그게 문직이 비슷한 그런 아마 직책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출입할 때 왕을 죽이려고 다 음모를 꾸민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알렸냐면 바로 그 에스드라고 하는 왕후 자기 딸처럼 여기서 키웠던 그 왕후에게 알렸어요. 결국은 뭡니까? 그 일이 들통이 나고 그 사람들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 그냥 우연히 그냥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모르게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간첩 잡는 거 쉽습니까? 아니, 스파이 갈려내는 거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어쨌든 모르드개는 자기 일에 참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일에 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 그런데 기적이 우연히 그냥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히 여러분 기적이 성경에 그냥 일어났다 절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적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어떤 상황이 이 상황이 반드시 거기에 먼저 있었다는 사실. 사람이 뭔가를 믿음의 반응으로 행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먼저 어떤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홍해 위로 뭐라고요?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 홍해에 걸렸어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침묵하고 성 주변을 돈 후에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온 군대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막 그냥 살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도온의 군사 300명을 줄여놓는 그 일을 기도온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신 일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소년이 자기 빵과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밑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여섯 통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퍼서 잔치에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개와 유대인들 모두가 다 살게 된 일은 이건 기적인데요. 그 전에 모르드개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고아와 같은 조카를 딸처럼 키우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고 또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발견해서 왕의 목숨을 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참 읽기가 너무 재미나는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데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을 보면은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봐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의지를 굽혀서 살려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예상치 못하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것은 뭐냐면은 특별한 기적과 어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심을 때에 언젠가는 그것은 더 좋고 선한 기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믿음 가운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자존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라고요?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심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아실현이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이 집권할 때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당시 그때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그냥 살았어요. 비교적 안전하고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안락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으로 여겨지기는 했지만은 모르드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꽤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타협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었지만은 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추앙하는 일, 사람을 경배하는 일, 이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존심이 걸린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절을 해도 무릎을 꿇어도 하만에게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아니, 절 안 하고 무릎 못 꿇으면 관직을 잃어버리고 또 불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모르드개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절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 절개를 지킨 거예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놓고 자기는 이제는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못한다 이랬습니다. 자기의 직업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감히 대제국 페르시아 총리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것.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비정상입니다. 죽으려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르드개는요, 총리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뒤에 딱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화가 막 나도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서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보면요, 화 못 내잖아요. 그래도 화냅니까? 그렇잖아요. 하만이 정말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해도 이 모르드개는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이 자존심이 만일에 없으면은 쉽게 부귀영화나 자아성취에 굴복하고 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뭡니까? 타협합니다.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생의 목적이 딱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자아실현. 두 번째, 부귀영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야를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재능 사용 다 그걸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좀 심한 말이지만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바람이 뭐 손에 잡힙니까?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수고에서.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헛된 것을 손에 쥐고 아웅다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마음을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 부러워해야 할 것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명하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는 거죠. 주일 성수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알면서 계속 자아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매여 삽니다. 부귀영화, 이 허구성을 뻔히 알면서 속는 줄 뻔히 알면서 더 몰입하고 거기 그걸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한 160번 정도 나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그냥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소신껏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의 위용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40일 동안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아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경망스럽게 하는데, 도무지 뭐 나갔다가는 아니 뭐 전쟁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다윗이 거의 3미터 정도 되는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이 다윗의 물맷돌 실력은요, 아주 너무 굉장하더라. 백발백중이었더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없습니다. 이런 없어요. 그냥 던졌어요. 근데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던진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된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의 머리 이마에 가서 딱 맞았지. 우리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전 문맥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면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 아무런 생명도 없었지만은 돌멩이가 날아가게 하는 방향은 하나님 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높이 27m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아낌으로 다니엘을 설득했습니다. 절 좀 해라. 한번 그냥 하면 안 되나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냐고 다니엘은 아주 그냥 긍휼이 타는 용광로에 그냥 그 세 친구와 함께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면 그거는 신화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사실이에요. 사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건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협과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든 누구 앞에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세심한 그런 분이십니다. 빈틈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십시오. 이분들 그걸 정말 동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매일같이 세상은 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 정말 살 때에 자아 실현, 부귀 영화, 세상 성공,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으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아 실현이나 부귀 영화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자존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모르드개의 일로 인해서 악한 총리 하만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실을 안 모르드개는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너 왕에게 나가서 그 사실 좀 알려서 설득해서 일 좀 막아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실의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불쑥불쑥 왕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왕이 만일에 거절하게 되면 왕비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왕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그런 상태였는데 모르드개는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첫 번째 사실은 모르드개가 이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부탁했어요. 너 가라 그랬는데 못 갑니다. 왕실에는 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르드개가 사람을 보내서 그랬습니다. 많이 잠잠하면은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틀려줄 것이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은 그런데 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그 자리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가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에 참 정말 이 칼끝으로 끊어내는 그런 절교를 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 단절을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 했는데 에스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아했는데 그럼 결국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모르드개 너하고 나하고는 에스더 너하고 나하고는 오늘 끝이다 이제 오늘 끝이다. 친딸처럼 키워서 왕의 왕비가 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너 이제 그 못해? 끝났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너 그렇게 하지 않냐면은 이제 결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너 죽기를 각오하라 이 말인 거예요. 너 왕비 자리 포기하라 이 말인 거죠, 사실은. 그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3일 동안 그럼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그는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반갑게 맞아주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모르드개도 살고 유대인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있을 때는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없는 행동은 죽은 믿음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래 따라오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사실은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이들이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예수님 이 말씀이 정말 모질러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뭐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장사 지내고 지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자존심, 이걸 잃지 않아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할 것 다 포기해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면 그것을 따르겠다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를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비굴해지지 않고 아첨하지도 않고 부정부패 유혹에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가 미움받을 용기,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에 이 신앙의 자존심, 이걸 지켜놓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 문제는 여러분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겠다고 신앙의 자존심으로 마음을 딱 결단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없는 자존심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 충만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은 이 신앙의 자존심, 이걸 꺾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할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선택과 결정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복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신앙의 자존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심어놓아야 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세월을 아껴서 선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신앙의 자존심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아실현이나 부귀영화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목표보다 먼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신앙의 자존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함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서도 혹은 미움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단호한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역전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몰약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억울함이 나중에 황송함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반전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국격이 손상된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신앙의 자존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는 또 참 그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아울러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내 안에 신앙의 자존심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려면 너무나 그것이 쉬운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 신앙의 자존심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미래와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심어 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성공이나 부귀영화 자아실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